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중부 크레멘추크시의 대형 상가에 대한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부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카스피의 연안 국가 정상들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슈아바트에서 만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은 어떤 민간시설도 공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특정 장소를 탐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며 고정밀 장거리 무기 덕분에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 27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중부 크레멘추크에 대형 상가를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며 공격을 받은 상가에 최대 1,000명 이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러시아를 테러 국가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박탈할 것을 안보리에 촉구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 7개국 G7 정상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며 푸틴 대통령과 관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개의 러시아군 미사일이 어제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프 시내 민간 표적을 타격해 적어도 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화상연설에서 이 같은 공격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콜라이프 시 외에 오차키우 드니프로 시도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면서 하르키우와 수미 지역, 돈바스에서는 러시아군의 폭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리시찬스크와 아우디아 이카 그리고 바크무트로 이어지는 지역은 여전히 극도로 잔혹하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군의 최신 포체계를 제공해 전면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렉산드르 센케비치 미콜라이프 시장은 이날 러시아군의 침공이 시작된 이래 미콜라이프 시가 미사일 공격이나 집속탄 공격을 받지 않은 날은 18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면서 입은 피해를 회복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에브릴 헤인스 미 국방정보국장 DNI가 밝혔습니다. 중앙정보국 CIA 등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헤인스 국장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러시아의 지상군이 상당한 수준이 떨어졌던 상태라며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그들이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러시아군이 힘과 영향력을 투사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이나 에너지 통제 시도 노력, 심지어 핵무기 등 비대칭적 수단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헤인스 국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의 초점을 도네츠크 지역으로 돌리기 시작했다며 정보당국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지대를 장악하는 데 전념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의 피로감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초청을 조건부로 수락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크이우를 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참석은 우크라이나 내 안보 상황과 정상회의에 누가 참석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도도 대통령의 방문은 전쟁을 중단시키도록 돕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가 전 세계의 안정을 다시 찾고 보장할 수 있는 모든 국가들의 국제적 반전연합을 결성하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자유에 대한 투쟁에서 승리를 달성했다며 우리도 러시아의 식민주의 전쟁에서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호주가 5년 만에 발표한 인구조사 결과가 눈길을 끕니다. 호주라는 나라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를 예상케 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파악됐는데요. 종교, 인종, 원주민, 세대교체, 주택 개념 등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 먼저 2021년 기준 호주의 인구는 2,555만 명입니다. 5년 사이에 200만 명이 늘었고요. 50년 전보다는 2배 이상 늘은 건데요. 특히 원주민 자체 인구도 늘었고 자기의 정체성을 원주민이라고 답한 사람이 많아서 호주의 원주민 수가 전체 3.2% 수준인 80만 명, 지난 5년 사이에 25%가 늘어난 것이 눈에 띕니다. 자, 2021년 인구조사는 호주 사람들의 종교관이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줬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처음으로 절반 이하인 44%로 파악이 됐는데 50년 전에 인구 90%가 기독교였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고요. 지난 5년 사이에 종교가 없다는 사람이 9%나 많아져서 39%가 됐습니다. 또 특정 문화권 이민자가 느는 추세에 이슬람교 또 힌두교 인구가 3%로 남았습니다. 이민자의 나라 호주의 인구 약 4분의 1이 외국 태생입니다. 나라별로 보면 영국에서 태어난 호주 사람이 90만 명으로 가장 많고요. 다음이 67만 명의 인도였는데 인구조사 이후 처음으로 인도 출신 인구가 중국과 뉴질랜드 태생 이민자 수를 누르고 두 번째가 됐습니다. 2021년 현재 호주는 2차 세계대전 전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중심에서 1980년대, 1990년대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로 사회의 중심이 바뀌는 정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150%, 9만 개 가까이 늘어난 자동차형 집, 그러니까 캠핑카나 보트형 선박주택이 사는 집에 대한 달라진 호주 사람들의 인식을 엿보게 했고요. 이번 인구조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도 파악을 했는데 지난 2018년에 동성결혼을 허용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관련 인구조사에서 호주에는 모두 2만 4천여 건의 동성결혼 가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탈북민의 세상보기에서는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야구 경기를 펼쳤다고 하네요. 그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1일 금요일 북한, 계속되는 장맛비 속에 주말 사이에 비가 잦아든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함경북도와 황해도 지역은 금요일 낮부터 화요일까지 비가 멈추겠고요.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도 토요일 오전부터 한동안 소강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립니다. 양강도 등 북부지역은 10에서 40mm,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함남지역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삼전이 15도, 해산 19도, 중강 함흥 20도고요. 신의주 아침 최저 22도입니다. 평양이 23도, 원산 21도입니다. 낮에는 평양, 개성, 원산, 함흥이 28도, 장전이 31도로 가장 높겠습니다. 해산이 26도, 신의주 24도, 청진과 삼전 2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흐리고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먼바다는 2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 2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개전 이래 최다 인원인 144명의 포로 병사들을 맞교환했습니다. 지난달에 실시된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당선인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엔진이 달린 차량 판매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포로를 교환했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 GUR이 29일 텔레그램을 통해서 발표한 소식인데요. 144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귀국했다면서 그 가운데 95명은 아조우스탈 방어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까?
네, 러시아 정부는 아직 따로 공식 발표를 내놓지 않았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세력인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DPR 수장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측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DPR 수장은 석방된 DPR 병사들과 러시아군인 144명의 안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수의 포로들을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 넘겼다고 밝혔는데요. 대부분은 부상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양측이 교환한 이 포로 인원이 개전 후에 가장 많은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양측은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포로들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간간이 맞교환했는데요. 지난 4월에도 양측은 86명의 포로 병사들을 맞교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00명 넘는 병사들을 맞교환한 건 개전 이래 제일 큰 규모라고 우크라이나 GUR 측은 밝혔습니다.
네. 자, 아까 우크라이나로 귀환한 병사들의 대부분이 아조우스탈에서 투항한 군인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조우스탈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아조 연대 병사들이 최후까지 항전하던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의 제철소입니다. 이번에 귀환한 포로들 가운데 43명은 아조 연대 병사들인데요. 러시아는 친러시아 반군에 대항한 극우 성향 민병대를 뿌리려 하고 있는 이 아조 연대를 친나치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나토 정상회의 소식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가장 큰 화두를 안고 시작했는데요. 나토 30개 회원국 정상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국제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맹을 강화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네, 그 일환으로 이 방위력 증강에 대한 각국의 의지도 뚜렷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미국은 유럽에서 전력 태세를 끌어올려서 유럽의 달라진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에는 유럽 일대 미 육군 작전을 관장하는 미 육군 5군단 사령부를 영구 설치하기로 했고요. 영국과 스페인에도 각각 공군과 해군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과 이탈리아에는 방공 체계를 강화하고요. 루마니아와 발트의 연안 국가들에는 순환 배치 병력을 여단급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유럽 주둔 미군 전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발트의 연안 국가들은 러시아와 가장 인접해 있죠.
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리투아니아는 지금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벨라루스와 접경하고 있어서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세 나라는 나토군의 영구 주둔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나토의 방위력 증강 계획도 보겠습니다.
네, 나토는 현재 4만 명 규모의 신속 대응군을 3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나토는 또 나토의 근간인 집단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의 국방비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각국의 국방비 증액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나토 동맹국들의 국방비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때부터 제기되어 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원래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국방 예산으로 책정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는 나라가 거의 없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의 무임 승차 안보를 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고요. 미국의 나토 타이틀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동맹국들이 그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까?
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에 따르면 30개 회원국 가운데서 미국과 영국 등 9개 나라가 이 기준을 넘었고요. 19개 나라는 2024년까지는 2%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또 30일 이른바 나토 혁신 기금의 출범도 선언했는데요. 22개 나라로 참여하는 이 나토 혁신 기금은 동맹국들의 기술 혁신을 통해서 안보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네. 자, 유럽연합 EU 측의 움직임도 살펴볼까요?
네, 유럽연합도 자체적으로 회원국 병력으로 구성된 합동 신속 대응군을 창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U는 2025년까지 5천 명 규모의 유럽 합동군을 창설해서 적대적인 환경에서 구조, 대피, 안정화 작전 등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인데요. 이 유럽군이 창설되면 내년부터는 정기적인 훈련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나토의 동진을 위협을 이유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히려 각국이 국방력 증강에 박차를 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토는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전략 개념에서 러시아를 동맹의 안보와 유럽 대서양의 평화, 안정에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나토는 통상 10년 주기로 나토의 목적, 안보 위기, 향후 전략 방향 등을 정의하는 이른바 이 전략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2010년 나토 전략 개념에서는 러시아는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또 여기에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도요. 지금 큰 걸림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터키가 29일 이를 전격 철회하면서 오랫동안 중립국의 자리를 유지했던 북유럽의 두 부자 나라 스웨덴과 핀란드가 이제 나토 가입에 성큼 다가섰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9일 만일 나토가 이들 나라에 군사시설과 병력을 배치한다면 러시아도 똑같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필리핀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날 대통령에 당선된 페르디난드 봉보 마르코스 당선인이 30일 필리핀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이로써 1986년 시민혁명으로 물러난 마르코스 가문이 36년 만에 다시 권력을 잡게 됐습니다.
그렇죠. 마르코스 새 대통령의 아버지도 대통령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과 이름이 똑같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서 마르코스 신임 대통령은 이 봉봉이라는 애칭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마르코스 현 대통령 부친은 1965년부터 86년까지 장기 집권하면서 독재자로 악명을 떨친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르코스 대통령을 소개할 때 독재자의 아들이다 이런 꼬리표가 늘 등장하곤 하는데요. 자, 마르코스 새 대통령은 아버지 마르코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아버지 마르코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독립 후에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가 도로를 만들고 식량을 증산하면서 성과를 일궈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나 향수로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지 말자면서 새 시대의 시작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부인인 이멜다 여사가 있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현 마르코스 대통령의 어머니 이 이멜다 여사를 둘러싼 논란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멜다 마르코스 여사는 이 남편의 장기 집권 기간에 초호화판 생활을 누리면서 사치와 부패를 상징하는 인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올해 92살인데요. 이멜다 여사는 이날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서 아들의 취임식을 지켜봤습니다. 이날 또 퇴임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도 참석해서 취임을 축하해 줬습니다.
네. 자, 취임식에 참석한 주요 외국의 대표들도 소개해 주시죠.
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남편인 더그 호프만 세컨 젠틀맨이 미국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고요. 중국에서는 왕치산 국가 부주석이 참석했습니다. 일본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그리고 한국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절단을 이끌고 참석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주석 바로 다음 지인 부주석을 보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전임 두테르테 정권 시절부터 줄곧 필리핀과의 관계에 공을 들여왔는데요. 이번에 중량감 있는 부주석을 보낸 겁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왕 부주석이 시 주석의 특별 대표로 취임식에 참석하는 건 중국이 필리핀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필리핀의 새 정부의 외교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는군요.
네, 마르코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일 때 두테르테 정부의 친중국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적인 외교 노선을 걸을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자동차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군요.
네, EU가 오는 2035년부터 이 내연기관 엔진이 장착된 차량 판매를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 만난 EU 27개 회원국 환경부 장관들은 29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네. 자, EU가 왜 이런 결정을 한 겁니까?
네, EU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이번 조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법안이 상정된 건 지난해 7월이었는데요. 그동안 5년 유예를 주장해왔던 이탈리아 등이 한 발 물러서면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연기관은 말 그대로 이 엔진 안에다가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연료를 태워서 동력을 얻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이때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매연, 질소, 산화물 등 배기가스입니다. 이 때문에 선진 부유국들은 전기 자동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내연기관 엔진이 달린 자동차 하니까 좀 달라 보이지만 사실 지금 가장 일반적인 자동차가 바로 이거죠?
맞습니다. 그 때문에 EU의 이 결정은 자동차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중대한 조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EU 환경부 장관들은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연간 만 대 미만 생산하는 중소기업 등에는 5년 유예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하고 가솔린 이 두 가지를 동력으로 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EU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재생합성 연료를 쓰는 자동차 등 신기술을 이용한 자동차가 온실가스를 완전히 배출하지 않는 데 성공하면 대체 기술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재생합성 연료라는 것도 있군요.
네, 물을 전기 분해해서 얻은 수소 그리고 이산화탄소로 만든 연료입니다. 그런데 물은 오염물질이 아니지만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네, 이번 결정에 대한 EU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회의를 이끈 아니에스 파니엘 리나셰르 프랑스 에너지 전환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자동차 산업의 거대한 도전이라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를 미래 산업으로 보고 이미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회의 결과가 최종 결정입니까?
아닙니다. 유럽연합 EU의 의결기구인 유럽의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가 고인플레이션 체제로 빠져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경제 성장을 어렵게 하는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토지에 대한 시축권 임대 경매에 나선 가운데 석유업계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미국 당국이 원숭이 두창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주에 백신 할당 물량을 늘릴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미국의 경제 이야기부터 볼까요?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최근 경제의 가장 큰 화두인 인플레이션 문제에 관해서 얘기했다고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9일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포럼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은 가장 큰 목표가 고인플레이션 체제로의 진입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의 위기는 다양한 충격으로 인해서 고인플레이션 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면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고인플레이션, 물가가 아주 높은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설명입니까?
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용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요. 이것은 바로 경제성장을 늦추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을 늦추면서까지 이 고물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파월 의장은 경제성장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물가 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등의 조치로 경제가 너무 큰 위기에 빠질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 물론 그런 위험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다만 이것이 경제의 더 큰 위기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더 큰 실수는 바로 가격 안정성 회복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을 지금 경제 상황에서 지상 최대 과제로 이렇게 꼽고 있는 건데 연준이 보는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은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연준은 2%대의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8.6%를 기록해서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대표적인 대응책이 바로 금리 인상이죠.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죠?
네, 연준은 이달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현재 금리는 1.5%에서 1.75%인데요. 연준은 올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말 기준금리는 3.4%까지 올라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자 경제 소식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미국이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수정이 됐네요.
네, 상무부가 지난 29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1.6%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앞서 발표된 잠정치 -1.5%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겁니다.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 이렇게 세 차례 나눠서 발표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게 바로 확정치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하향 조정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네, AP통신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이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도 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초 지난달에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 1.8%로 1.3%포인트 줄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 1분기에 나타난 기록적인 무역 적자 역시 전체 GDP를 3.2%포인트 끌어내렸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자, 미국 경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성적표를 받은 게 얼마 만이죠?
네, 미국 경제가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초창기인 2020년 1분기와 2분기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이 시기 이후인 3분기부터 다시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섰고요. 이후 6분기 연속으로 해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1분기 바로 직전인 지난해 4분기의 성장률이 6.9%로 고성장하고과 비교할 때 이번 마이너스 성장률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요, 다만 1분기에 나타난 마이너스 성장률은 경기 침체의 시작이 아닐 것이라면서 전문가들이 올 여름 미국 경제가 다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눈길을 끄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네요. 상당수의 미국인은 현재 미국이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네, AP통신과 NORC 공공문제연구센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응답자의 대다수인 85%가 현재 미국은 잘못된 길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는 지적인데요, 응답자의 69%는 현재 경제 상황이 형편없다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 불만이 혹시 뭐 당에 따라서, 지지하는 당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까?
네, 통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에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높은데요.
그렇죠.
다만 경제 정책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총기 정책이나 코로나 팬데믹 대응 등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0%대 이상을 넘지 않는데요. 경제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43%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요, 무려 93%나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 부지에 대한 시축권 임대 경매에 대한 소식입니다.
네, 연방정부 소유토지의 주권 임대에 대한 경매가 지난 29일에 시작됐습니다. 다만 경매 첫날 석유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날은 와이오밍주의 120만 에이커 부지에 대한 시추권 임대 경매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날 제공된 105개의 구역에 대한 경매에 3분의 1 이상에서 입찰 없이 마감됐습니다. 와이오밍주의 추가 17개 구역에 대한 경매는 30일에도 이어집니다.
예. 연방정부가 이렇게 육상 시추권을 임대하려는 연방정부의 토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약 14만 4천 에이커입니다. 총 8개 주에 걸친 그 토지인데요. 이 가운데 와이오밍주가 9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넓습니다. 나머지 주는 콜로라도와 몬태나, 뉴멕시코, 노스다코다 등입니다.
네, 연방정부의 이런 시추권 임대 경매에 석유업체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네, 서부 에너지 동맹의 캐슬린 스감마 회장은요, 각 업체가 정부의 임대 금지 그리고 임대와 관련한 소송 등의 계약을 고려할 때에 추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위험 등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시추권 임대를 금지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바이든 행정부는요, 육상 부지에 대한 시추권 임대를 금지하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법원에 의해서 이런 계획이 막히자 지난 4월 발표에서 임대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원래 제공하려던 토지 중 80%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 역시 기존 12.5%에서 18.75%로 크게 올렸습니다.
네. 환경단체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시추권 임대와 관련해서 소송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라 클럽 등 환경단체들이 연합해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송에서 내무부의 토지관리국이 시추권 임대로 추가적인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등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어스 저스티스도 이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내무부 그리고 토지관리국이 와이오밍주 토지를 입찰에 붙이기로 한 결정에서 지하수와 야생동물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다루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런 소송에 대해서 석유업체 쪽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서부 에너지 동맹은 최근 이어지는 소송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는 석유와 가스 활용이 공공부지에 대한 주요 사용 사유임을 연방법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미국 보건당국이 초기에 확산을 막겠다 이런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보건후생부가 28일 전국적인 백신 접종 전략을 공개했는데요. 원숭이 두창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수십만 회분의 백신을 각 주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 백신이라고 하면 어떤 백신을 말하는 겁니까?
네, 이번에 공급되는 백신은요, 덴마크 바바리아 노르딕사의 백신 진네오스입니다. 이 백신은 지금 분배되고 있고요. 총 2회 접종으로 1차 접종 뒤에 4주 후 2차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각 주와 그리고 보건 담당 부서는 미국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 백신 ACAM2000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백신은 공급이 용이하지만 더 많은 부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면역력이 약화된 환자들을 포함해서 특정 집단은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급되는 백신은 어느 정도 분량입니까?
네, 보건후생부 발표에 따르면 수주 안에 접종 가능한 백신은 29만 6천 회분입니다. 이 가운데 5만 6천 회분은 지금 당장 접종 가능한 분량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약 160만 회분의 백신이 접종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셸 월런스키 국장은 추가적인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백신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지금 원숭이 두창 확산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요, 28일 현재 미 전국적으로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환자는 300명이 조금 넘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뉴욕, 일리노이, 플로리다주 등에서 감염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건 소식 한 가지 더 볼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인데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4와 BA5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 25일을 기준으로 두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전체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국 FDA의 외부 자문기구가 FDA에 올가을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서 이 오미크론을 겨냥한 아주 새로운 백신의 부스터샷 준비하라고 권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문기구는 28일 표결에서 이같이 정하고 FDA에 부스터샷 업데이트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문기구는 다만 어느 변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실제 코로나 백신 제조업체들도 이 코로나 변이종 확산에 대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요.
네,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노바백스 등 백신 제조업체는 자사의 백신을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한 버전으로 최신화하고 이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자사가 만든 새로운 백신이 BA.1 변이에 대한 예방효과보다는 강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두 변이종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의 지금 코로나 확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뉴욕타임즈 신문의 코로나 통계에 따르면요, 1월에 정점을 찍은 뒤 3월까지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3월 한때는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2만 명대까지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증가했습니다. 4월부터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섰고, 그리고 5월에는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8일 현재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거의 11만 명에 달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순서입니다. 한국의 새 한반도 야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남북한의 청년들이 함께하는 야구 경기를 돕고 있다는데요. 오늘 야구 경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강사바 화이팅! 아, 됐다.
하나 내리자!
탈북민 사회인 야구단인 NKP 타이거즈 선수들이 목소리 높여 자기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팀업 캠퍼스고요. 지난 25일 NKP 타이거즈는 한국전쟁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 유튜버즈 야구단과 친선 경기를 벌였습니다. 우선 NKP 타이거즈 팀을 운영하는 새 한반도 야구회는 2021년 7월 4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고요. 북한에서는 낯선 스포츠인 야구를 통해 탈북 청소년과 사회인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새 한반도 야구회에 관해 소개하는 김현 이사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봅니다.
명칭이 새 한반도 야구회라고 되어 있고요. 새 한반도 이제 언젠가 남북 교류가 더 본격화가 되겠지만 그게 언젠지는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 기다리지 말고 그 남북 교류를 담당하는 인재를 지금부터 육성하고자 시작을 하였습니다.
NKP 타이거즈는 모두 탈북민으로 구성됐고요. 현재 25세부터 34세까지 15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10년, 짧게는 2, 3년 정도 정착한 분들인데요. 북한에서 한 번도 야구를 접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지만 이제는 누구보다도 열성을 다해 배우고 있고 경기를 뛴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북한이 한때 야구를 시도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야구단을 설립하면 북한 출신 이런 한 멤버들이 야구를 하는 유일한 팀이 되기 때문에 유일이자 곧 최강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시작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한반도 역사에서 작게나마 뭔가 역사를 담당하게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새 한반도 야구회의 김현 이사장은 제일 한인 3세입니다. 자신 또한 일본 사회에 정착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스포츠 교류를 통해 이겨냈기 때문에 탈북민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야구단 창립을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열린 날이 6.25 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승패에 상관없이 더 뜻깊은 경기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는데요.
참 6.25가 우리 민족 역사에서 아픈 날이기는 하되 아픔을 간직하면서 또 미래에 대한 더 큰 기대를 저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또 기원하면서 그리고 지금 한국에 넘어온 북한 출신 이 청년들이 여기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 기회를 야구 선배들이죠. 이렇게 마련을 해주시고 참 역사에 기록하는 그런 뜻깊은 날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한반도 야구회는 훈련과 시합, 또 대회 행사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한국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남북 시민들 간의 교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에 동참하고 후원하는 여러 기업도 있는데요. 이번 행사를 기획한 필드홀딩스의 엄기석 대표는 이러한 후원 행사를 통해 탈북민에게 도움이 되는 동시에 또 남북의 야구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엄기석 대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단어들을 이제 이탈 준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이런 편견이 없는 그렇게 준비를 좀 했고요. 오늘 대회도 하고 있지만 1, 2회 벌써 12점 차이가 납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스포츠는 공정하니까 세상도 그렇게 좀 차별 없이 편견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이제 통일 대한민국이 되면 북한에도 축구 말고도 이제 야구가 생기겠죠. 오늘 여기서 키워진 인재들이 또 북한의 야구를 여는 그런 미래가 될 것이고 그런 행동들이 또 통일의 초석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북한에서 야구는 생소한 스포츠입니다. 1990년대 야구팀 육성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의 경우 야구는 한국에 와서 접한 분들이 많습니다. 새한반도 야구회의 단장 탈북민 김광석 씨도 우연한 기회에 야구를 접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아는 분이 같이 일하시는 분이 그 야구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여쭤봐가지고요. 북한에서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거라 저희 원래 축구를 했습니다. 네, 축구를 하다가 한번 가서 보사해서 와봤는데 규칙도 복잡하고 해서 일단 한번 도전하는 심정을 한번 지금 들어와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힘든데 그래도 지금 도전하는 심정으로 하니까 너무 좀 기분이 좋고 활동을 주말마다 하니까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런 것 같아요.
이날 경기는 유튜버즈 야구단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김광석 단장은 경기 후 아쉬운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생각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아직 창단된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거즈 선수들은 경기를 마쳤지만 다시 한번 이 필드에 모였는데요. 이날 양준혁 야구재단의 양준혁 대표가 직접 탈북민 선수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개인 지도를 해주기 위해서였는데요.
백스윙할 때 다리가 이제 나가면서 마치 날개 펴듯이 펴져요. 그러면서
한국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양준혁 대표는 이날 무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탈북민 야구단 선수들을 지도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자세를 꼼꼼히 살펴봤고요. 또 자신이 직접 시범을 보이며 실전에 도움이 될 만한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했죠. 개인 지도를 받은 신지순 선수는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연습하겠다고 말합니다.
스윙하고 마지막에 마무리 동작? 그런 게 아주 이전에 몸에 배있던 동작이니까 그게 아주 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앞으로 그런 건 좀 고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뒷발을 틀어주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아주 잘 안 돼가지고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수준에서는 많이 도달하지 못하는데 저는 좀 배워준 거 좀 참작해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기회가 주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저희한테 또 코치를 해주시니까 잘 하나하나 동작을 잘 명심해가지고 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NKP 타이거즈의 김광석 단장은 개인 지도를 받은 소감에 대해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는 감이 달랐다고 전했습니다. 양준혁 대표는 특히 자신에게 스윙할 때 왼쪽 다리를 미리 펴는 것을 주로 코치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점을 신경 써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양준혁 대표는 자세와 야구 기술 등을 지도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협동과 배려, 또 예절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야구가 이게 참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뭐 팀워크도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배려하는 마음도 알고 상대방의 마음도 읽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우리 그 탈북민 우리 가족들은 좀 적응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야구를 통해서 또 이제 뭐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깨우쳐가지고 이 사회에 좀 잘 적응해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그 한 구성원이 제대로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준혁 대표는 훗날 남북이 왕래할 수 있다면 북한 평양에 야구장을 지어서 프로 야구를 해보는 게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꿈이 언젠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했고요. 또 남북이 화합해 통일로 가는 길의 첫걸음은 스포츠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는데 이 얘기에 많은 탈북민이 공감했습니다. 이날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탈북민 사회인 야구단의 가족들과 친구들, 또 지인들이 찾아온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야기 들어봅니다.
처음에는 안 왔고 하다가 중간에 제가 왔었는데 보다 보니까 재밌고 많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예,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뜻깊은 것 같아가지고 매번 따라 나오게 되었어요.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더 많이 열려가지고 탈북민들도 같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잘 하지는 못했지만 이게 하나의 디딤돌이고 천천히 가면 되니까 하다 보면 잘 할 때가 있겠죠. 네, 즐겁게 봤어요.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저희들 탈북민에 대한 우리 탈북민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널리 널리 알리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새 한반도 야구회는 앞으로 꾸준한 훈련과 시합으로 유망주를 발굴해 탈북민 프로야구 선수 1호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타이거즈가 머지않은 날 야구라는 언어로 이 통일의 메시지를 전하길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김광석 단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단은 저희 야구팀이 다 가족 같은 분들이라 네, 저희가 게임을 할 때 잘은 못하지만 일단은 잘 따라주는 게 거기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저희 야구로 해서 뭐 세계적으로 나가는 타이거즈라는 이름이 좀 네, 나갈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일이나 듣기 싫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자꾸 들먹이지 말아라, 혹은 그런 말을 실수로 꺼냈을 때 상처를 건드릴 생각은 아니었다, 들먹이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Well, I got here okay, but I heard you tripped in front of everyone this morning. Are you okay?
I'm fine now.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I'm sorry. I didn't mean to rub it in.
That's all right.
Actually, the reason I mentioned it is because I tripped also on the way in.
It's just so embarrassing.
I know, but no one got hurt.
제가 오늘 아침 넘어진 소식을 들은 존이 괜찮냐고 묻자 제가 얘기하기 싫다고 했더니
I didn't mean to rub it in.
상처를 건드릴 의도는 아니었다.
I didn't mean to rub it in.
여기서 rub, R-U-B, rub, 문지르다, 비비다를 사용해서
rub something in.
이 표현은 곤란한 얘기를 들먹이다, 잊고 싶은 사건을 반복해서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상처가 난 부위를 자꾸 문지른다는 것은 아픈 곳을 계속 건드린다는 표현이 되겠죠. 대화를 통해 그 얘기 자꾸 들먹거리지 마세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들어보시죠.
So, you didn't fall today, right?
Stop rubbing it in.
I'm sorry. I was just trying to make you smile. I'll stop rubbing it in.
Thank you. 존이 제게 오늘은 넘어지지 않았냐고 물어서 제가 그만 들먹거려요.
Stop rubbing it in.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존이 또한 웃기려고 한 얘기였다면서 그만 들먹거리겠다는 표현.
I'll stop rubbing it in.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꾸 들먹이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Don't rub it in.
자꾸 들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You don't have to rub it in.
왜 자꾸 아픈 곳을 건드리나요?
Why do you have to rub it in?
그럼 이번에는
Rub it in someone's face.
Face를 집어넣어서 자랑하다, 거들먹거리다라는 표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계속 거들먹거리면서 자랑하는 사람에게 그만 얘기하세요라고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Guess what? I'm going on vacation to England.
I know you've already told me that many times. Please stop rubbing it in my face.
Okay, okay. I won't rub it in your face anymore.
존이 영국에 간다고 여러 차례 제게 자랑을 해서 제가 그만 거들먹거려요라는 표현.
Please stop rubbing it in my face.
내 얼굴에 뭔가 계속 문지르는 행동을 멈춰요. 그러니까 그만 거들먹거려요. 존의 대답도
I won't rub it in your face anymore.
그만 거들먹거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끝으로 듣기 싫은 얘기를 들먹이다.
Rub it in.
Rub it in이 사용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eard you tripped in front of everyone this morning. Are you okay?
I'm fine now.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I'm sorry. I didn't mean to rub it in.
That's all right.
Well, the reason I mention it is because I tripped on the way in, too.
It is just so embarrassing.
I know, but no one got hurt.
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rub something in 곤란한 얘기를 들먹이다 잊고 싶은 사건을 반복해서 말하다 자꾸 들먹이지 마세요 don't rub it in 그리고 자랑 그만해요 그만 거들먹거려요
please stop rubbing it in my face
들먹이다 거들먹거리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